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의 쉬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과 선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이신칭의,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모든 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개신교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개신교회를 이뤘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오직. 이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 먼저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개신교예요. 천주교는 뭐냐 하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선행, 우리 인간의 공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착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내용이고,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금을 쫙 끌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그러면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게 질문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믿기만 하면 선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쉽게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노라 말하는 교인들 가운데 삶과 인격이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용서치 않고 사랑치 않고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제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말을 험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 일쑤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행위는 늘 변명하고 남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좀 잔인하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삶을 행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러나 성경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선하게 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선행을 오해를 합니다. 별개의 사건으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천주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과 선행과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는 딴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선한 행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좀 반대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실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천주교 입장도 있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 믿음과 선행과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믿음과 선행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과 선행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열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는 나무라는 생명체 안에서 절대 둘로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이지요. 그렇죠? 뿌리와 열매가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지는 순간 생명은 사라질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면 포도나무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땅 밑에 있는 뿌리와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어떤 뿌리인지 이제 판가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누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믿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진짜 거듭난 분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교회 다닌다고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뿌리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내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내 보이지 않은 믿음의 뿌리, 그 진위를 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저한 육신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맺히는 삶의 열매들이 현저한 육신의 일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현저한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분명하다 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제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얘기했습니다. 현저한 육신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넘어서서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는 상태, 이게 현저한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신을 두고 섬기고 세계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점장이나 신접한 무당을 쫓아다니는 행위, 이게 현저한 육신의 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입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성내고 다투기를 잘하고 쉽게 토라지고 말 안 하고 막 일주일씩 원수를 잘 맺는 것, 이게 현저한 육신의 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당 짓고 분열하고,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형제 사이 이간하고 편가르게 능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갔다 보면 주어지면요 꼭 마지막에는 꼭 교회 얘기하고 끝나는데 교회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비판에 뭐 할 얘기들이 많아요. 꼭 안 좋은 얘기로 끝나. 얼마나 좋은 얘기하고서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 현저한 육신의 일이라고요.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남이 잘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고, 술과 도박과 세상죄의 쾌락에 깊이빠 헛되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비유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거듭남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뿌리와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행하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겠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그 자체로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한 믿음만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중에 고신 장로교회 출신의 그 김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모든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서 법관으로서는 최고로 영예로운 대법관의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늦게 믿게 된 이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분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대학 기숙사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 친구는 항상 늘 감사 그리고 기쁨 사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너무 놀랍고 궁금해서 어느 날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부터 그리 되었다는 답했다는 거예요. 그날 김신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그분 자신도 3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실한 김신 장로 대법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녔었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회장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교회를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제 삶에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하고 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솔직히. 그런데 오히려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크게 방황했었습니다. 술 취향과 방탕함이라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제게 나타났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와 부흥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도를 배워서 알고는 있었는데 심지어 유아 세례, 학습 세례, 문답을 마치기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무척 우울해졌었고요. 자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보았다면 아마 저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저희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인생을 두고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침례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하도 제 자신이 너무 속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인생 전체를 두고 세례 문답을 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훌륭한 분도 있을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우리 청년회에서 청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그냥 가리방 긁어가지고 주보 순서지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포장마차 집에서 만났을 때 참 허무하더라고요. 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고 영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85년 7월 주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자 저희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모른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시지 잘 안 들리시면 그냥 영접 기도를 다시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겸손하게 뭐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자존심 세우지 말고요. 어쩌면 하나도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십시오.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the Lord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그랬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했었다는 거 알고 보니까 믿음과 선행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그 예수 믿는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메스터였어요. 제 자신이 이 못된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거고 그게 시시때때로 분노하고 남 상처 주고 그게 나였더라고요. 나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죽음에 속한 일들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싫어요. 화내는 것도 싫어요. 이제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싫어요. 이제는 모든 죄가 싫다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왜 그렇게 마여서 살폈는지 알 수 없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거듭난과 동시에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뒤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앉아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아요. 저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말도 친절하게 할 줄 모르고 내 기분대로 토해낼 때가 참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어요. 무진장 게을렀습니다.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얼마나 게을러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갈 정도였으니까 야, 너무 게을러가지고 병 아니지. 모든 것을 힘들어했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참고가 되었을 뿐이지 내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도, 선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든지 모임에 참석하라든지 뭔가 섬기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빠지려고만 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날 교단에 이사가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전 너무 피곤해요 요즘 솔직히. 근데 이 과거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제가 절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 사람이.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손들고 예하는 사람이 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 인생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희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금 부지런해져가지고 진짜 부지런해졌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늘 주변 사람들 살피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와 섬김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 온 세상을 품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용서와 사랑과 모임과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어린아이들 컴패션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고 이게 뭐 10여 년 동안의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건 순종하려고 애쓰게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 믿음과 선행은 하나였어요. 진정한 믿음의 뿌리에서 선행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뭐 구원받기 위해서랄지 뭐 이런 게 아니죠. 그 무슨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랄지 상급받기 위해서랄지 오늘날 제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저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성화를 포함합니다. 둘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 믿음의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맺히는 삶의 열매가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즉 믿음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서 선한 말과 행실로 산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성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내 안에서도 어떤 갈등도 있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언제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요 뭔가 상급이나 보상을 바라고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독일의 한 예수 믿는 간호사가요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남다르게 정말 열정적으로 돌보고 남다른 섬김을 보여주어서 환자가 어느 날 물어본 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서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 상급 많이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나 손해본 사람이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말씀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동기는 뭔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행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그 착각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함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저절로 흘러가지요. 이거는 다 기회다. 지난 사역 신청서 제가 나눠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온전히 주장한다면 아니라면 다시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 다시 하시고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그냥 맺히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과 선행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냥 감사해서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어린 꼬마가로는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대요. 꼬마가 대여섯 살 된 꼬마가 동생이 있는 꼬마가 어머니 심부름값 제가 심부름 해드렸잖아요. 그 5불 차지할게요. 5불. 마당 청소한 값 10불 차지할게요. 엄마 외출했을 때 내 3살짜리 내 동생 봐줬죠. 20불 하루 종일 봐줬습니다. 20불. 이렇게 해보니까 막 100여 불이 된 것 같아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신도 역시 몇자 적어가지고 청구서 하나를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도 엄마에게 청소서를 주고 아들 엄마도 아들에게 청소서를 주고 너를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으면서 온갖 입덧에 고생하면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너를 낳은 값 얼마? 밤마다 칭얼대는 너를 안고 업고 얼러주며 젖먹여 키운 값 얼마? 아플 때마다 밤새워서 곁을 지켜주고 간호함에 양모 돌봐준 값 얼마? 그리고 매일 식사 준비와 빨래 얼마? 또 학교 보내는데 드는 경비 얼마? 어린 아들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은 엄마의 청구서를 보고는 자기 청구서를 당장에 paid in full 모두 갚았습니다. 적어서 그 앞에서 찢었지요. 예. 우리가 베푸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컴패션의 아이들 몇 명 입양했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섬겨 다닌다고 감히 하나님께 그 어떤 청구서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공로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신청서에 한두 가지 봉사하겠다고 썼다고 해서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3관왕, 4관왕, 5관왕 얘기했어요. 뭐 그것 조금 하고서 뭐 힘들어서 힘든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깊고 그저 1만 달란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놀랍고도 엄청난 주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그 희생이나 섬김이나 선행이라도 그 사랑의 빚에 감격해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릴까라고 하는 심정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일 뿐이지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대가도 기대할 것도 없는 부득불해야 할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선지 사방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뭐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예.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랬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그리 전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 나는 그것은 다 부득불 할 일 뿐이었다. 부득들 할 일이었다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많은 일들을 오늘날 맡아서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저는 그냥 화가 있을 거예요.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리는 것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믿음의 테스트일 뿐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그거요. 무슨 큰일이 아니거든요, 다. 아무것도. 내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집신을 삼아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감사로 주님께서 부탁을 해주시는 것이 고마운 일 뿐이죠. 내게 뭔가를 좀 부탁할 때마다 저는 참 답답해요. 뭔가 부탁하면 뭐 이렇게 빠져 저렇게 빠져.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꼭 보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내 자신의 공로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일 뿐이요.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선행인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꽁해가지고 일주일간 저는 그냥 하나만 보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그대는 Are you Christian? 그리스도가 있는가 말이지 하루 이상 어떻게 분을 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안 되더라고. 제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만 다닐 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게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본래적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선행이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단단히 묶여서 마치 나무와 가지 그리고 뿌리와 열매로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선에 대한 열정을 더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요즘 약간 육신이 아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에 대한 열정,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한 번만 생각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그냥 목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 순교 아니겠는가. 감사하다. 오히려 값없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강력한 사람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마땅히 부득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모든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를 잘 믿으라였어요. 근데 아마 저도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제 아들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잘 믿으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내려가 보시면 압니다만 9개 팀이 선교팀 나가나요? 내년도 8개 팀 나가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사인업을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추저하십니까? 믿음과 선행은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그냥 내 안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우리는 네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착한 행실의 열매로 주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선한 행실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범사에 선한 행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